네,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더 알찬 뉴스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더 알찬 경제 뉴스 그리고 각종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한국경제TV의 김원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계 경제나 산업 이야기 해보는 시간인데요. 세계 해운업 이야기 잠깐 하면서 이 세계 1위의 한국 해운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수에즈 운하 사고가 세계 해운업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 이후 통행이 일단 정상화는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글로벌 해운 시장 굉장히 화랑을 누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의 산업별 조사 및 연구 기관인 BNK 경제연구원은
예.
이제 글로벌 해운 시장의 이제 전망과 시사점을 좀 조사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네.
이 보고서에는 글로벌 해운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부진에서 빠르게 벗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반등 현상이 일어난 게 현재 세계 해운업이 부진에서 벗어나게 될 주요 배경으로 현재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해운업 하면 사실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냥 그 컨테이너 나르는 선박이 있는가 하면 뭐 네. 기름, 유류를 싣고 가거나 또 수요 확대에 따라 선박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요게 배 종류가 좀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종류별로 좀 전망 좀 해주시죠.
일단 우선 올해는 예. 그 벌크선 및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업황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지금 내다봤습니다.
네.
뭔가 물류를 싣는 그런 선박들이죠.
예.
뭐 말씀 조금 더 드리면은 이제 벌크선이라는 건 곡물, 광석 그리고 석탄 등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선창에 싣고 수송하는 예. 그런 화물선을 말합니다. 또 글로벌 산업 활동 재개, 제조업 가동률 상승, 중국 곡물 수입 증가 등과 같은 요인이 이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 권화물선 선봉량 증가율도 지난해 3.7%에서 올해에는 2.6%로
네.
그 둔화가 됩니다. 그 공급 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외목이고요. 또 컨테이너선 역시 세계적인 소비 심리의 회복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서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황산화물 이제 배출 규제, EU 온실가스 배출 거래 의무화 같은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그 노후선 해체 증가가
네.
아무래도 좀 촉진되겠죠. 이 때문에 이제 선박 공급 축소 요인도 이런 전반적인 화랑에
네.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크선, 컨테이너선 업황은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러면 좀
예.
부진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조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호황세가 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운행이 되지
그쵸.
않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항공유나 이런 유류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진 않겠죠.
네.
당연히 유조선의 호황세는 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원유 저장용 선박이 올해 시장에 재투입되면서 운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선박의 종류마다 좀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인데 근데 이 선박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이 또 최고잖아요.
네, 일단 뭐 예. 다들 아시겠지만요. 이제 선박
네.
수주 부분에서 특히 한국의 강세가 올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선박 사고가 잇따르면서 발주시의 기술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기가
예.
됐죠. 그래서 중국, 일본에 비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선박 수주는 그동안 세계 1위였지만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 해운사 실적들을 보면 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나요?
네, 이미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운업계 깜짝 실적을 냈죠.
네.
올해는 다시금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1위 해운사인 이제 HMM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최대 8억 9천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는 1분기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상 초대가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해운사인 이제 SM상선은 지난 1, 2월 해운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이미 8억 달러 가까이 내면서 지난해 전체 그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또 벌크선을 주력으로 하는 그 펜오션과 대한 해운도 실적도 현재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 5년간 1분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낼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한때 우리나라 한국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도 좀 저가로 승부하는 중국 때문에 2위로 밀린 바가 있는데 다시 세계 1위 자리를 사수하게 된 데는 뭔가 뭐 배경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예. 그 현실적으로 한국의 해운사들의 호실적이 이처럼 더 강화된 거는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난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 선박들이 부족해진 현상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가 국가 간 수출입을 제한됐는데
네.
세계의 물동량 1, 2 국가가 뭐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그쵸.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물동량이 폭발하면서 운임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또 그 영향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 유럽 노선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무엇보다 이제 그동안 한때 이제 한국이 이제 선박 수주에 있어서 항상 세계 최고였다가 중국이 저가로 이제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좀 찾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선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기술이 요구된다고
그렇죠.
해요. 뭐 이제 선박이 뭐 저희 뭐 한강 건너는 수준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을 건너야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되고 기술적 결함도 없어야 되는데 중국이 치고 올라오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어요. 배에 구멍이 나거나 그리고 기계적인 결함이 나거나
예.
근데 이제 자동차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한번 카센터 들어갔다 나오면 2, 3일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크면은 뭐 축구장 4개 정도의 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정박하는데 드는 비용도 적지 않은 그런 현실인데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중국의 어떤 선박들이 결함들이 발생하다가 이제 수요자들이 이제 다시 좀 기술력이 높은 한국을 찾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 재작년이죠.
네.
2019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가 지난해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게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네.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한국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사실은 해운업이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침체를 겪었잖아요. 그러다 코로나로 좀 되살아난 건데
예.
최근 아무리 해운업 실적이 좋아도 그 여태까지의 그 부족분, 손실분을 좀 상쇄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 해운사들은 이제
네.
4년 만에 안정적인 그런 경영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서 언급해드린 한국의 주요 해운사 네 곳인 HMM 그리고 펜오션 대한해운, 폴라리스 쉬핑 등은 세전 영업이익 대비 순차익금 비율이 국내 해운업이 파산 위기를 겪었던 이제 지난 그 2016년에 92.7%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네.
이제 지난해에는 무려 3.8%로 크게 줄인 거죠. 그러니까 빚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때 또 한진해운이라는 해운사가 파산을 하면서 위기를 겪었었는데 어쨌든 크게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런 파산을 막기 네. 위해서 큰 노력을 했는데
그랬죠.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기사회생하는
네.
기회의 발판도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런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거죠. 일단은 세전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기업의 법인세 이자 뭐 그 감가상각비 차감 전의 영업이익이죠.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3%대로 낮아졌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수익 대비 부채가 90% 이상이었던 위태로운 경영 상태에서 4년 만에 체질이 완전히 확 바뀐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해운업 전체가 최악이었고 망하는 회사들도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좀 정책적 결단력을 보여준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런 가운데 또 해운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 채용도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 인력 충원에도 좀 나서고 있다고요?
네, 올해부터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15일까지
네.
이제 펜오션은 지난해 무려 3년 만에 신입사원을 뽑은 데 이어서 2년 연속 공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요.
또 채용을 하네요.
네. 네. 국적 최대 선사인 HMM도 앞서 지난 2월 경력 공개 채용을 통해서 IT 인재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최근 5년간 그 영입한 IT 전문가가 1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그중 이제 49명의 관련 인력을 수급하기도 했는데요. HMM은 올해 하반기에는 신입 공개 채용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해운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진에 벗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운항 감축 및 선복량 조절 기조에서 이제는 늘어난 물동량에 맞춰서 인력 강화에 나서서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시절에 어쨌든 좀 듣기 힘든 반가운 소식이 해운업에서 들려오니까 좋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IT 전문가들도 많이 뽑고 있다. 사실 해운업에서 웬 IT 전문가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앞서서 네. 좀 위기를 겪다 보니까 이런 위기를 다시 한번 겪지 않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일단 한국의 해운사들은 이제 코로나19 등의 여러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그 수익 채널이죠.
네.
이런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이제 기업 공개 등을 통해서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공개는 이제 상장을 준비한다.
예.
주식 시장에 나와오겠다 이런 얘기겠죠. 또 이제 HMM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보면요.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설 12척을
네.
인도받는 등 선복량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제 선복량은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는 올 상반기까지 이런 선복량을 85만 TEU까지 늘린다는
네.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기준 43만 TEU에 비하면 약 2배나 되는 거죠. 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발맞춰서 약 10%대인 벌크선 비중도
네.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뭐 HMM이야 워낙 역사가 오래된 회사인데 근데 또 다른 기업, 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SM상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연내 그 목표로 생각을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달된 자금으로 선박 그리고 컨테이너 장비 확보 등에 투자해가지고 미주 및 아시아 지역으로 영업력을 확대한다는
네.
계획입니다. 대한해운은 이제 1억 7천만 달러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고요. 이를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저도 좀 이제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유상 증자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보유했던 그런 주식 수를 좀 늘려서
예.
더 많이 발행하는 거죠.
그쵸.
그럼 투자자들은 그거를 또 사게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에 이제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쵸.
그 주식을 산
네.
투자자들의 자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죠.
네, 뭐 신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해운사별로 계획이 다 있는 건데 근데 사실 해운업이 장기적으로 침체를 겪었던 만큼 왠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 뭐 이런 마음에서 좀 보완할 점에 대한 고민도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해운업계가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쵸.
과거에 이제 저성장
예.
그리고 선박 과잉 공급에 집중됐었는데 이제부터는 4차 산업혁명 환경 규제 등으로 변화되고
네.
있는 만큼 미래 지속성장 구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운사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도 해운 산업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대형 선사의 경우에서는 새로운 얀라이언스 구축, M&A 그러니까 이제 기업 합병이죠. 기업이
네.
합쳐서 이제 선박에 더 크게 이 회사가 더욱더 몸집을 불리는 그런
네.
절차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시장 지배력을 높여나가겠죠.
네.
하지만 이제 중소형 선사들의 활력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진전과 환경구제 강화 흐름으로 그 해운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은 자체 규모를 감안할 때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네.
이런 조언을 했는데요. 사실 뭐 어떤 업을 보더라도 이제 중견기업 혹은 소형 기업 들이 항상 가져가야 할 문제들인
그쵸.
것 같아요. 이제 몸집이 큰
네.
기업들을 상대로 자기만의 어떤 특색을 갖춰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모든 기업들이 몸집이 커지는 게 주요 목적이잖아요. 돈을 많이
그렇죠.
벌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중소기업들이 자기들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도 사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해운업이 장기 침체에서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어떤 현상의 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잘 해왔습니다. 남아있는 숙제도 꼭 잘 풀어서 대형 선사 그리고 중소형 선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세계 1위 해운국 이 명성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와 해운사와 해운업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